보실 말씀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좀 며칠 후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어색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입니다. 몇 해 전에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을 봤어요. 항상 기사도 재밌지만 댓글이 더 재밌죠. 시청 앞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왜 별을 달지 않고 십자가를 달아놓느냐라고 하는 항의의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하필이면 죄인을 죽이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왜 트리 꼭대기에 달아놓는 겁니까? 차라리 왕을 상징하는 별을 다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형벌 중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예뻐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죠. 뭐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용이 없는 십자가는요, 그저 저주스러운 형틀일 뿐입니다. 그리고 입술에만 맴도는 가슴에 머물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같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에는요, 분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대속의 의미가 있고요. 대속의 사건이 빚어낸 세 가지 공존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대속의 의미, 이 대속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노예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빚을 대신 갚는 일,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또 기독교에서는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일, 그래서 그 죄인을 풀어주는 일,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의 개념은요, 기독교 신앙에 균형 추가되고 또 무게 중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속의 진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의미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십자가에 공존하는 세 가지 신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십자가에 공존하는 그 신비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앉은뱅이에게 주었던 예수의 이름이 왜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힌트를 보여주는 진리가 핵심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좀 교리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잘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한번 따라오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에 무엇이 보이느냐? 생명과 죽음이 공존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이 넘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방이 어두운데 불을 딱 켰어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몇 초 있다가 빛과 함께 몇 초 있다가 같이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딱 불을 켜는 그 즉시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죽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시작이요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십자가에는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공존의 신비는 바로 사랑과 고통의 공존입니다. 사랑과 고통이 함께 공존해요. 여러분, 사랑은 뭐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랑 자체는 고통이 아니죠. 사랑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사랑 자체가 고통은 아니죠. 사랑은 따뜻합니다. 평화롭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이 그려진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또 사랑의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있는데 고통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에게 그것이 평화와 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삭 와츠가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유명한 찬송가죠. 머리와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이 내용입니다. 예. 이 가사를 이삭 와츠가 지었는데요. 이삭 와츠가 과연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랑과 고통이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만나서 뒤범벅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손과 또 발 여기에서 흘러넘치는 것이죠. 4cm 또는 5cm 남짓되는 그 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머리에 눌려서 씌워지고 또 대못이 손과 발을 관통하는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보통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뭐 장미가시 굉장히 아프잖아요. 하지만 장미가시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일락말락한 가시만 박혀도 여기 뭐 있지 하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4cm, 5cm 되는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머리에 눌려서 씌워졌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났다는 것.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 가시와 면류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와 면류관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박혀있다면 반드시 뽑아버리고 싶은 그 가시. 반면에 누구라도 쓰고 싶어하는 그 면류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고통과 멸시의 상징인 그 가시와 영광의 상징인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그 합쳐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버려졌습니다. 어쩌면 버려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일지 모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볼까요?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여기에서 사이좋으신 분들 있죠. 서로서로 또는 뭐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사이좋은 친밀한 누군가가 있죠.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친밀함의 어떤 본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셨던 성부, 성자, 성령.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요.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셨던 주님,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셨던 주님, 언제나 어떠한 생명의 사역을 할 때에는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감당하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버려졌고 또 대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 번째 공존의 신비는 무엇이냐? 무한한 권능과 무력함의 공존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당신이 왜 십자가에 못 내려오시오? 지금 당장 거기서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소이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벙어리의 입을 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의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한한 권능을 가진 존재가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생명과 죽음의 공존, 그리고 사랑과 고통의 공존, 그리고 영원한 권능과 무력의 공존, 이 세 가지 공존의 신비가 공통적으로 외치고 또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제자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소개한 이 대속의 진리가 명확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죠. 아람어 표기로도 예수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이 열리는 열쇠였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의 열쇠로 잠긴 문을 열 때마다 생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생사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은 것과 산 것, 또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의 기준과 경계가 매우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생명, 죄와 의의 경계를 명확하게 분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늘의 힘이 공급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힘이 가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생명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 이러한 힘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도 발생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딱딱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너무 중요한 어떤 전제 진리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두 사도는 평소 일주일에 몇 번씩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저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습관처럼 기도하러 갔지만 습관처럼 성전 미문 앞에 나온 사람이 한 명, 최소한 한 명 또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앉은뱅입니다. 앵벌이에요. 돈을 구걸하는 앉은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처음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었고 그 앉은뱅이도 성전에 처음 구걸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서로 얼마나 많이 마주쳤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특별하게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바로 그날 터집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앉은뱅이가 그날따라 유달리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또 앉은뱅이가 내민 손이 유달리 두 사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했고 이 형제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일으키면서 또 그의 앉은뱅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힘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힘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앉은뱅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뛰고 또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놀라운 일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어디를 봐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걸을 때마다 뼈가 채여요. 발에. 희끗희끗한 것들이 채여요. 돌뿌리가 아니라 뼈입니다. 그리고 어느 탑에다가 뼈들을 다 쌓아놨어요. 다 담아놨어요. 그 메마른 뼈들. 이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온통 뼈들인 그곳에 데려가셔서 생기라고든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는 그게 어떨 것 같아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물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 광경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 하나님 그럼요 이 뼈들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언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와 뼈들이 서로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락하면서 그 조각이 형체를 이루고 그 뼈에 살이 붙고 그 어떤 육체 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들이 군대가 돼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에스겔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힘을 가진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바인 스피치, 신성한 거룩한 언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소통의 어떤 도구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앉은뱅이를 고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만사형통의 주문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과연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란 어떤 이름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뭐가 있어요? 책이죠. 책이 많죠.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읽어본 책도 있고 읽어보지 못한 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만 아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어린 왕자 지금 이제 예 개봉했나요? 이제 곧 할 건가요? 어린 왕자를 예로 들어보죠. 서점에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읽어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책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책의 이름만 안다면 내용을 모르는 것이면 그 책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서야 그리고 책의 스토리가 이해가 될 때에서야 우리는 그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는 아 그거 어린 왕자 그거 나 읽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그 반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스쳐 지나가요? 그 내용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린 왕자의 내용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린 왕자의 유명한 내용이 뭐예요? 네가 길들인 것에는 책임이 있는 거야. 너가 3시부터 우리 만나기로 했으면은 4시인가요? 3시인가요? 3시부터 만나기로 했으면 2시부터 나 행복해질 거야. 예. 이런 내용이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스쳐 지나가는 분은 아직 안 읽으신 거고. 어떻게 1시간 전부터밖에 행복을 못 느끼죠? 예.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이 필름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새기며 감동받아서 읽은 책의 제목을 들으면 어린 왕자라고 이렇게 하면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요? 느낌표와 물음표 중에 뭐가 새겨질까요? 두 개잖아요. 느낌표와 물음표 중에 어떤 것이 어떤 부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새겨집니까? 읽은 분은 내가 이 책을 알았다면, 내가 이 책을 감동을 받았다면 느낌표가 새겨지는 것이죠. 아, 어린 왕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책의 제목만 알고 있다면은 어린 왕자? 이럴 거 아닙니까? 물음표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그동안 많이 들어봐서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의 이름은 제목만 아는 책 어린 왕자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생명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감동도 없는 물음표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물음표였을까요? 느낌표였을까요? 예, 느낌표였죠? 물음표일 리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영혼 깊숙이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었어도 그것이 결코 적은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밭의 보화의 비유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밭의 보화가 뭡니까? 밭의 보화의 비유가 뭡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상당한 가치의 보석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이게 밭의 비유예요. 우리 사도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영혼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갈 때에 우리 짐에다가 뭘 붙여요? 네임택을 붙여요. 그런 네임택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앉은뱅에게 주었던 그 예수의 이름은 네임택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본체이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복음이었고요, 점점 누룩같이 부풀어오를 하나님의 나라였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에게 예수라는 네임택을 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 셈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이 은과 금에 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 이렇게 품고 다녔는데 사도들이 품고 다녔던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닷 집. 여러분 집 파일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 용어죠. 압축 파일 아시죠? 압축 파일 뭐예요? 굉장히 단순한 단 하나의 파일이에요.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ZIP예요. 압축 파일이에요. 그것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폴더가 생기면서, 예? 폴더가 생기면서 그 폴더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그 리스트들이 쫙 나오는 거죠. 세세한 세부 파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들이 앉은뱅에게 준 것은 예수의 네임택이 아니라 바로 그 압축 파일이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클릭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폴더가 열리면서 그 안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진리들이 촤르르 펼쳐졌어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네임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붙을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였고 물음표가 아니라 강렬한 믿음으로 가득 찬 느낌표였어요. 그래서 앉은뱅이를 향해서 선포할 때에 내가 듣기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나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볼까? 나을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애매한 불확실한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성령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남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네임택입니까? 아니면 집파일입니까? 천국의 생명을 머금은 예수의 집파일인가? 만약에 예수 나 집이라는 화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하할 일이에요. 좋아요. 그건 좋습니다. 다행스러워요. 하지만 그 압축 파일을 클릭했을 때 압축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클릭을 했는데 폴더가 열리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폴더가 열리긴 열리는데 내용이 없어요. 아,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뭔가 풀리겠다 했는데 뭔가 내용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그 대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2016년도 우리 나무의 숨교회 방향이 기도하는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의 이름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 이름뿐인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기 영혼의 폴더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넣었고 그리고 기도를 하나하나 쌓아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압축시켰고 킵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의 이름의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랬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깨닫고 나서 이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제다의 기사처럼 변했어요. 제다의 기사처럼.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과연 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아마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죄송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쿨쿨 잠들었어서 그게 아마 평생 못 잊어질 거예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사도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내년도 나무의 숨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관념적인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죽음, 사랑과 고통, 그리고 영원한 권능과 무력함. 이 세 가지 공존의 신비 외에 한 가지 공존의 신비가 더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공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공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러워서 독립을 선언했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 아닙니까? 그런 인류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내가 주인이고 왕이 되길 바라는 내가 어떻게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합니까? 어떻게 영 죽을 죄인이, 죄를 지각할 안목조차 오염되어 버린 그 죄인이 죄 없으신 신성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시체에 함께 동여매진 존재가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의 형벌 중에 시체와 함께 동여맨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해요. 시체와 함께 산 자를 동여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에 썩어가는 그 부패하는 어떤 그 독소들이 그 생명의 산 자에게 붙어서 같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라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창세기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타락사건 이후로는 어때요? 우리가 시체를 끌어안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망을 끌어안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먼저 손 내미시고 찾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이름이냐 하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름뿐인 예수, 물음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국의 생명을 가득 머금은 그런 느낌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임마누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그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나무의 숨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좀 돌아봤어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블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자책보다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채워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 기대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이름뿐인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로 채워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진 예수의 이름을 늘 가슴에 새겨서 가는 곳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열정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 아픔이 그 공감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무너진 곳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무너진 영역들 또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작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선포하면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덮입니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 회복된 심령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무너진 심령의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수의 이름을 나눌 때에 그에게도 또 그 영역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정리가 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살아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합니다. 죄는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경계가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빈 껍데기 이름 네임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진리, 그 생명,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 부러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아버지 내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힘있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코 약한 이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이름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였고 또는 안다고 하지만 관념적으로만 알고 신뢰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무너진 곳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름을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회복된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함부로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주문처럼 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까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십자가에 새겨주신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전령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싹트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모든 무너진 곳을 가면서 그 모든 고통받는 그리고 눈물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그 무릎을 일으켜주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무너진 곳을 수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나무의 숨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